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부터 읽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그 안델센 동화집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글이 나오죠.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막연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 또 그 읽어보고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 뭐였죠? 예,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는데 어떻게 백조알이 그 오리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알이 깨 가지고 원래 백조인데 오리 새끼인 줄 알고 거기서 이제 자랐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활 보니까 자기가 자꾸 따돌려지고 또 이제 잘 어울리지 못하고 너무 못생긴 거예요. 자기 동료들하고 좀 틀리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또 가족들하고 좀 틀리게 생기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못생겼다고 이제 구박을 받아가지고 막 쫓겨났답니다. 그래 한 번은 이제 뭐 어떤 할머니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쥐가 나와가지고 막 자기를 괴롭히다가 막 이것저것 막 그 부엌을 막 엉망을 만들어 놓고 쥐 새끼가 구멍으로 이제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할머니가 돌아와가지고 이 오리 새끼가 그런 줄 알고 이제 막 구박해가지고 막 줍해가지고 내쫓아가지고 또 이제 그 집에서도 옷 입고 밖에 쫓겨나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억수로 고생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호숫가에 너무 아름다운 백조들이 한가로이 놀고 있더라는 거죠. 이야 너무 아름답다 하고 자기 신세를 보니까 자기는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고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도 저런 백조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뭐더라? 백조더라. 자기가 그렇게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되고자 했던 그 백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안에 이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미 있었는데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더라는 거죠. 이미 백조였는데 그것을 몰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돼보려고 막 애를 썼던 거예요. 야, 그렇게 돼보려고 애를 쓰니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늘 힘들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백조더란 말입니다. 이미 백조더라.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여러분, 이 목사님의 그 예화를 보면은 어떤 배가 이제 항해를 하다가 물을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식수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고생하면서 사람들이 다 기진해가지고 쓰러져가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을 퍼서 먹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짜가지고 갈증이 해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증이 더해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곧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공격에 빠졌을 때 큰 배가 한 척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 막 흰 수건을 막 흔들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 구해달라고. 그래 이제 배가 다가왔대요. 뭐가 필요하냐고. 물을 달라고. 우리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배에서 욕을 한마디 하면서 퍼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죠. 아니 저런 나쁜 놈들이 어딨어. 지금 내가 이렇게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배가 또 지나가길래 막 또 불러가지고 그 배가 가까이 왔어요.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 그 배도 무슨 물이요? 퍼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지나갔다는 거죠. 아니 이 바닷물을 어떻게 퍼먹으라고 저런 나쁜 놈들 하고 이제 진짜 한 사람이 막 거의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밑에 바닷물을 퍼가지고 입이라도 이렇게 입술이라도 축여주려고 입술가에 부었더니 아, 그 사람이 막 그 물을 막 마시면서 살아나더라는 거죠. 보니까 그게 짠물이 아니에요. 단물이더란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이 배가 바다에서 그 아마존 강으로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이 브라질에 있는 그 아마존 강은 너무 강폭이 커가지고 바다인지 강인지 구별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바다에서 이미 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강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단 말이죠. 이미 강물 위에 있고 다 식수예요. 그 물이 다 식수인데 단지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식수인지 몰랐다는 거죠. 왜? 분명히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내가 보니까 바닷물이었거든요. 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세계를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다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이와 똑같은 것이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미 백조였더란 말입니다. 이미 강물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 다 양식이더라.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양식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양식에. 양식과 금은 보화에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죄 아래에 딱 가둬두시고 또 불순종 아래 우리 인간을 가둬두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을 보면 로마서 1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습니까? 죄. 죄를 드러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악을 드러내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악을. 근데 그게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통해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습니까? 의, 자기의 선한 것,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하고 바르게 간 거예요? 반대로 간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하나님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죄를 드러내서 무엇을 입히려고 한 겁니까? 은혜. 은혜를 입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선한 자가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악한 자가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가 되더란 말이죠. 자, 마귀가 강교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끌고 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 로마서 11장 32절.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인생을 죄 아래 다 가둬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불순종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악한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불순종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불순종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딱 있어야 되냐면 아, 내가 순종치 않았구나. 내가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발견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불순종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저는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딱 볼 때 저 자신은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고 모든 부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감춰서 그렇지 내 마음 밑바닥에 있는 내 마음 밑바닥에는 막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마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자,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마음이 밑바닥에 꽉 차 있더라. 이런 것들을 가리우고 있어서 그렇지, 야, 실제로 나는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인간이구나.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데, 한 번은 우리가 호주 캠프를 하는데, 호주에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호주 캠프 때 이제 보통 그런 큰 캠프를 하면은 뭐 요즘 뭐 우리 교회를 떠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막 비난하고 교회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얼토당토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보통 이제 이런 해외에서 큰 캠프를 하면, 또 국내에서 큰 캠프를 하면 늘 돈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한 번은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캠프를 할 때 한 학생당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때 이제 호주 캠프를 할 때 그 정도 지원을 해서 보니까 다 캠프가 끝나면 한 3억 정도가 적자가 되는 거예요. 3억 정도가. 그럼 이제 그 적자가 된 거를 이제 장로님들이 거기 운영위원들이 다 이제 물질을 걷어가지고 낸단 말입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들어온 물질들이 한 1억 좀 넘더라고요. 그래도 한 1억 5천 정도가 적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를 어떻게 깔끔하게 이 캠프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멋진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매점을 잘 운영하자. 매점. 한마디로 말해, 장사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우리 호주 캠프를 할 때, 두 번 호주에 캠프를 했는데, 첫 번째 캠프를 할 때 사람들이 호주에 가면은 다 사는 게 있어요. 뭘 사냐면은 양모. 그 양털로 된 이불 있잖아요. 그 양모 이불하고 이 프로폴리스. 그거를 다 산다. 뭐. 그거 무조건 사게 돼 있어요. 난 안 사. 그래도 사요. 난 사. 절대 안 살 수 없어요. 그거는요. 반드시 사게 돼 있어요. 빚을 내서라도 사요. 거기 있는 분들이 말하는데 딱 그 관광을 하면은 저절로 살 수밖에 없대요. 마치 따뜻한 나라 가면 옷 벗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밖에서 사면 선물용으로 다 학생들이 사는데, 간 사람들이 한 2천 명 가까이 됐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제 사면은 한 개에 천 원이라는 거죠. 천 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원가로 떼면은 400원에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한테 800원에 팔면 200원 남아요, 안 남아요? 200원 남잖아요. 학생들이 밖에서 사면 천 원에 살 텐데, 우리가 400원에 떼다가 800원에 팔고 200원 남기면은 그 남긴 200원으로는 그걸 잘 쌓아가지고 적자를 메우면 되겠다. 야, 이거 너무 멋진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잘 설명을 드려서, 목사님, 이번에 어차피 우리 학생 가면 다 삽니다. 만일 프로폴리스를 2,000명이 산다면은 얼마인데, 우리가 떼다가 이렇게, 우리가 떼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그 이영재님이라고 계셔요. 그 이영재님이 떼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형제님이 교회 헌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형제님이 운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딱 들어보시더니 저한테 뭐라 했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의지해도 어차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셔야 되는데, 아, 좋은 방법인데, 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또 그 반가운 분이 어제 여기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사님, 지금 전도사님 안 하고 있어요. 그, 그 전도사님한테 그 매점 담당자였어요. 내가 이제 이번 캠프의 승패는 너에게 달려있다. 내가 직접 진짜 그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캠프의 승패는 너에게 달려있다. 네가 매점을 잘 운영하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고 형제 자매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네가 다 저기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깔끔하게 이 캠프가 마무리되는 거고, 네가 만일 장사를 못하면 그 많은 것 형제 자매들이 고스란히 집을 져야 된다.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해라.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은 갖다 붙여야 돼요. 거기다 안 붙이면 불안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걸 이제 했는데, 아 진짜 마지막에 장사를 잘해가지고 1억이 남았어요. 1억이 많이 남았죠. 호주에서나 이제 가능한 일이에요. 매일 내가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이번 캠프의 승패는 너에게 달려 있다. 너 정말 정신 차리고 장사해야 돼. 너 그 매점 설렁설렁 하냐 하면 안 돼. 딱 해가지고 진짜 형제 자매들이 뭘 좋아하는지 딱 조사해가지고 딱 해서 원가에 싸게 해가지고 딱 떼다가 딱 공급해라. 물건도 신선하고 값도 싸고 우린 좋고.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딱 한 1억 남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기숙사비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있다가 빠져나온 그 기숙사비를 딱 그 돈을 가지고 딱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딱 갖다 주면 마침표를 딱 찍고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아 근데 우리 다 철수해서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호주에서 그 형제가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갔다는 거예요. 은행 가서 이제 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돈을 맡기려고 그 돈을 가지고 갔대요. 그 돈을 맡기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돈을 맡기려고 그 돈가방을 폼으로 들고 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은행에 자기 돈 뭐 몇십만 원을 맡기고 나왔는데 딱 차를 탔는데 거기 한 호주 사람이 그 운전석에 있는 윈도우를 두드리더라는 거, 똑똑똑. 딱 보니까 100불짜리 하나를 딱 보여주더래요. 그래가지고 탁 놓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거 네 거야 그러더래요. 내 거 아닌데? 아니야 네 거야 하고 탁 놓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운전석 문을 열고 딱 보니까 그 밑에 돈이 100불짜리하고 10불짜리하고 바퀴 밑에 막 이런 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른 내려가지고 이제 돈을 주었다는 거죠. 주워가지고 탔더니 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가방이. 그래가지고 그 1억이 든 돈가방이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연락이 왔어요.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내 몸에 쥐가 나더라고요, 내 몸에. 쥐가 나고 막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제가 온몸에 혈액순환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야, 분명히 그 전도사님이 잘못했어요. 근데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침을 놓는구나. 너 잘못했어. 너 악해.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꼭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타당하고 합당한 방법인데 그런 게 우리의 명철이고 우리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이게 참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거야,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야, 내가 볼 때 옳은 게 나올 때 사람들이 그걸 못 버려요. 늘 그걸 붙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정말 이 내가 가진 이 길, 내가 가진 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의 잠언 3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명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이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타당하고 너무 멋진 지혜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의지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내 명철도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뭐 우리가가 아니라 저를 가장 악한 인간으로 지목하시더라고요. 너 악해. 이 캠프를 망친 사람 바로 너야. 분명히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내 지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깔끔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붙들면서 하나님이 그걸 철저히 가로막고 그 돈은 돈 진짜 아깝지만 하나님이 그걸 딱 빼앗아 가더라고요. 내가 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매점에 있던 그 전도사님은 사역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사역 못 해요. 내가 이제 어제 그 전도사님 봤어요. 여기서 좀 미안하더라고. 좀 짠하더라고요. 참 너도 물론 네가 영적이지 못해서 사역하지 못하지만 네가 사역하지 못하는 데는 내 책임이 일부 들어가 있어. 그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을 가로막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그게 나는 캠프를 돕고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나는 돕는 자야. 나는 잘하는 자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 자예요. 불순종한 자예요. 불순종한 자고 거스리는 자고 가로막는 자고 망친 자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저는 불순종한 자고 거스리는 자고 대적 악한 자인데 제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돕는 자고 야 이거 이렇게만 되면 형제 자매들에게 짐 안 지우고 깔끔하게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 어차피 사는 거 어차피 밖에 나가서 사는 건데 이거 얼마나 좋아. 이렇게만 되면 돼. 제 마음속에 제가 가진 이런 지혜가 저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악을 행하는 자고 내가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틀림없이 내가 불순종하는 자야. 내가 이 방법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이게 좋아 보여도 아니야. 반드시 악은 끝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정체는 끝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중간에는 안 나타나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할 수밖에 없어. 처음부터 내가 불순종한 내가 거스르고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면 저를 의지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끌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의의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의가 필요해요, 의의. 근데 우리에게는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아니라 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맞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가까운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30절을 보면 거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셨는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에서 온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기다가 그냥 죄만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것은 영광이 더해진 상태예요. 뭐가 더해졌다고요? 영광스러움이 더.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죄인이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다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죄 없는 거하고 의로운 것은 조금 틀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다 나왔어요. 그 사람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죄의 형량을 마쳤을 뿐이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를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죄만 없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더해준 거란 말입니다.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서 그냥 죄만 없는 상태 플러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더해진 상태다. 이걸 의로움이라 그래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모든 걸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더해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의, 거룩함, 지혜, 구속함, 이 모든 것이 통째로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나의 것을 삼아서 누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야 안 받아요? 기쁘게 받으십니다. 맞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100% 의인이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100%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언제 들어오느냐면 우리가 100% 죄인 됐을 때. 우리에게 의의가 조금도 없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의의가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조금이라도 내가 의로운 게 있으면 예수님에게 100%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의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완전히 죄인 되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의 의의를 그대로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도 화가에게 그림을 그릴 때 온전히 맡겨야지. 저를 좀 그려주시고 온전히 맡겨야지. 내가 눈썹은 잘 그립니다. 자매님들. 내가 평생 눈썹 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썹은 내가 잘 그리니까 눈썹은 내가 그릴 테니까 나머지만 그려주십시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안 되죠. 그 화가가 그림 그리겠습니까? 안 그리겠죠. 맡기려면 몇 퍼센트 맡겨야 돼요? 100% 맡겨야. 그래야 온전히 그분 작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의로운 자로 서려면 우린 100%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으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완벽하게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하고 우리의 삶에서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느냐, 언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느냐 하면 우리가 온전히 약한 자가 됐을 때. 정말 제가 사역을 실패하고 제가 제 사역에서 내가 잘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때 저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제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자꾸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형제가 하나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작년 11월 23일 날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 사이클 선수인데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3사 방송에 다 나왔어요. 이렇게 그 국도에서 이렇게 하다가 가다가 십몇 톤 트럭이 그냥 그 선수들 다 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스포츠카가 와가지고 뒤에서 이제 또 할아버지가 또 스포츠카를 몰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160, 70으로 몰고 오다가 트럭을 그냥 뒤에서 쳐버렸어요. 그 트럭이 이제 붕 날아가가지고 그 사이클 선수들을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 그 자리에서 죽고 우리 형제가 두 번째로 많이 다쳤어요. 뼈가 막 한 열댓 군데 부러졌어요. 야, 진짜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저 형제라 죽는 거 아니야. 머리에 피가 많이 고여있다 그러더라고요. 폐에도 피가 고여있고.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전혀 사람을 못 알아보고 이제 자기 아내는 알아보고 하는데 다른 사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 그 형제가 이제 선수 생활 못하겠구나. 정말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가 막 수술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막 그 병원에서 칼을 딱 대려고 했단 말이에요. 피를 빨리 빼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교회에 있는 형제님이 계세요. 그 병원 원장으로 계시는 형제님이. 그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드리니까 절대 칼 대지 말라고. 그 수술하지 말고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을 서울에 소개해 주시면서 그쪽에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를 그리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기부스 같은 거 하고 그냥 몸을 뼈를 고정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한 3개월 후에 이 형제가 완벽하게 나았어요. 수술 하나도 안 했는데 뼈 다 제자리 찾아서 하나님이 다 제자리 찾아가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형제가 뭐라 하냐면은 딱 병원에 누워있는데 검정색 옷 입은 간호사가 하나 돌아다니더래요. 무슨 검정색 옷 입은 간호사가 있습니까? 검정색 옷 입은 간호사가 하나 돌아다니면서 자기 옆에 바로 침대, 이거 형이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옆에 그 문이 있더래요, 문이. 거기서 찬바람이 자꾸 나오더래요. 근데 그 검정색 옷 입은 간호사만 그리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럼 한 명씩 데려간대요, 거기서 이렇게 한 명씩. 근데 오늘 자기 보고 자꾸 가자고 하더래요. 자기가 기분 나빠서 안 갔대요, 같이. 나 안 가. 내 왜 네 딸은 나랑 안 가. 나중에 이제 여기가 좀 정신이 좋아져가지고 그 간호사한테 그랬대요. 여기 문 왜 막아버렸냐고. 분명히 문이 있었는데 왜 문 막아버렸냐고 했더니 그 간호사가 원래 없었어요. 아, 이 형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가 이제 그 보상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판정을 한대, 의사선생님이. 이제 판정받으러 갔는데,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많이 받거든요. 장애가 좀 심해야지. 보상금을 많이 받는데, 손 들어보라 하니까 턱 들었대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아니, 당신 사고 난 사람 맞냐고. 맞다고. 당신 돈 좀 받고 싶으면은 그렇게 용감하게 들지 말고. 천천히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야지. 아니 그리고 걸어갈 때도 아니 들어올 때도 막 탁탁탁탁 걸어오니까 그러면 안 되고 약간 좀 흐느적흐느적 걸어와야지. 그렇게 용감하게 걸어오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형제가 있잖아요. 완벽하게 나왔어요. 이제 그 이 전 상태, 사고 나기 전 상태만큼 좋아졌어요. 의사들이 다 그런데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초인간처럼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완전히 완벽하게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12월 30날 월요일 날 보상금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참 근데 그날 우리 교회가 월말 연말에 원금을 갚는 날이거든요. 정말 돈이 필요한 날이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대만 갔다 왔는데, 이거 참,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형제, 웬일이야? 목사님 꼭 뵙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나 바빠가지고 지금 내가 대전 가자마자 바로 수양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자. 근데 왜 만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보상금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좀 물질 좀 드리고 싶고. 그럼 바로 와라. 그래가지고 참 제가 이렇게 많이 타락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형제가 왔어요. 와가지고 탁 이제 십일조도 가지고 오고 감사헌금도 가지고 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 이제 참 그 형제를 보니까 또 평소보다도 훨씬 더 반갑대요. 그래 이제 형제가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그 자매하고 같이 와가지고 막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히 고쳐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형제를 이끌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어려운데 딱 또 필요한 만큼 형제가 또 물질을 가져와가지고 교회 또 이제 잘 일도 다 잘 해결되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형제가 아파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에 딱 마음을 치셨더라고요. 그 형제가 이제 무슨 마음이냐면 나는 이 사이클 선수인데 나는 반드시 사이클로 이걸로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형제의 마음 속에 혹시 나한테 복음 전도자 되라 하면 어떡하지? 난 그건 안 돼. 난 그건 못 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이를 땅 치니까 더 이상 사이클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내가 이제 이 길을 갈 수 없겠구나.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 길이 막힌 겁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마음에서 야 너 복음 위해 살아, 너 복음만 위해서 살아라. 그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 줄 아십니까? 비행기가 뜰 때 막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강하게 가로막는 힘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의 저항, 강하게 가로막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힘이 비행기를 위로 날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날아갈 수 없게 될 때 이 비행기가 위로 붕 하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하게 가로막는 그 힘이 사실은 비행기를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형제가 하나님이 그 형제를 탁 한번 쳐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모세를 탁 죽이려고 하시더라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려는 하나님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늘 나를 사용하려는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를 죽이려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자기가 무익한 사람이구나.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냥 쓰신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쓸모가 있어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였구나. 은혜.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그럼 나는 내가 잘나서 나를 쓴다고 생각했구나. 근데 나를 죽이려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자기가 무익한 자가 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니까 주의 긍휼이 자기를 잡고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 그 형제에게도 그 형제를 죽이려는 하나님으로 한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형제가 내가 무익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이클 난 탈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제 자기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 1년간 그 형제가 와서 자기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를 이끌었는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가르쳐 줄 걸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가 무익한 인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일곱째 날 뭐 했죠? 안 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안식입니다, 안식.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이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서 안식이 깨집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불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아담이 지혜로워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지혜로워져야지. 내가 저 나무 열매를 먹고 더 기쁨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자기가 해보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게 불신이거든요. 불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인간이. 안식이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안식을 누가 회복해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두 번째 아담이 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아담으로 보내셔서 아담이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첫사람. 그죠? 첫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서 아담의 실패한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을 예수 안에 두신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에게 다 넘겨주셔서 예수야, 네가 해야 되겠다. 인간들 시켜놓으니까 안 되겠다. 자, 네가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 모두를 다 그분이 사신 거예요. 그분의 피로. 그게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사서 우리 모두를 누구 안에 두셨습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고 누구만 보십니까? 예수님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보신다고요? 예수님만 보십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마치 성 안에 사마리아 성이 있었던 것처럼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닫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문만 열면 되는 건데 다 예수 양식 아래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우리가 오늘 읽었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자, 다른 부분을 생각지 마시고 이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누굴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기서 영은 다 예수님으로 풀면 다 풀어져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예? 아멘?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돌에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딱 덮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지 말라고. 자, 왜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얼굴에 수건을 딱 덮었느냐. 모세의 얼굴에 덮인 수건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딱 수건을 덮었느냐면요.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보고 광채가 났거든요. 근데 그 광채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건 계속 유지됩니까? 언젠가는 사라집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없어질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없어질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빡 충만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없어질 거예요.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은 계속 있습니까? 언젠가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지 마라. 그거 쳐다보지 마라.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딱 덮었어요. 그거 쳐다보지 말라고. 언젠가 그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거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없어질 거야. 그거 쳐다보지 마.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자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성경 고린 그 한 장만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도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의 얼굴에 있는 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주 쉽게 설명해서 이게 4절에 4장 4절에 보면은 복음의 광채라는 말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4장 4절에 복음의 광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복음의 광채 거기다 줄 한번 쳐봐요. 복음의 광채. 자,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자, 복음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이것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건으로 덮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여러분이 공고하든지 기쁘든지,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예? 여러분, 그 이야기 아세요? 이한규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잘한대요. 아, 근데 부부싸움 하는 날 구원은 더 잘 받는데요. 왜, 그게 더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부싸움 한 날은, 아, 하나님 역사 안 할 거야.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이런 인간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인간의 생각을 깨트리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더 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고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이 복음의 광채는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다. 언제든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랐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겉사람 있고 속사람이 있거든요. 예? 겉사람 있고 속사람이 있다. 이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 겉사람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란 말입니다. 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속사람이 있어, 속사람. 내 속사람은 예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내 안에. 예?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새로운 내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나는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속사람이다.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 진짜 새로운 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금년 한 해 분명히 종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탁 쳐주는 겁니다. 그죠? 믿지 않는 우리 마음을 딱 쳐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아,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광채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건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광채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매일 필요가 하나도 없다.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은 유효한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